우선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우리 파룬궁 제자는 진정하게 수련합니다. 예전에 도를 닦음에 있어서 진정한 수련은 제자에 대해 엄격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련 중에 제자가 손을 내밀어 남에게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 과정 중에서 바로 자신의 신체를 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젠파에서의 전반 수련에서 모두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시킨 다음 점차적으로 고에너지 물질에 의해 대체되기에 어떠한 좋지 못한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남에게 병을 봐줄 때 당신은 환자와 한 마당을 형성하게 되므로 환자의 것을 당신 몸으로 가져오게 되는 즉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어떤 기공사가 말하기를 나의 공을 배우면 3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나의 공을 배우면 일주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열흘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며 무슨 매 한 집에 의사 한 명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몇십 년의 강고한 수련을 거쳐야만 수련해낼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학습반에서 나가도 사회만의 의사가 되는가? 우리 속인 중에 가장 낮은 층 차에서 속인의 이 한층 법중에 있는 의사도 여전히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과를 졸업하며 심혈을 쏟는 대가를 치러야만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3일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집에 의사가 한 명씩 있게 되는가? 그럼 인류는 병이 다 없게 되지 않는가? 듣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공사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그는 남을 속이고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많은 사람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남에게 병을 봐줄 때 당신은 환자와 소통하며 같은 한 마당이므로 환자 몸에 있는 병기는 당신과 하나의 순환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시작할 때 이 감각을 아직 느끼지 못하며 그의 병을 감소시켰거나 심지어는 그가 잘 나았다고 생각해서 당신은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치료해서는 당신은 잘 느끼지 못하고 두 사람을 치료해서도 잘 느끼지 못하며 세 사람, 네 사람까지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해 더 많이 봐준다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느끼게 되는가? 사실 당신은 당신의 덜을 가지고 남의 병과 바꾸며 남의 업과 바꿉니다. 당신의 그를 좋아지게 하려는 소원이 있지만 이 우주 중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는지 아무런 까닭 없이 남더러 좋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대신에 감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당신이 귀엽고 그를 좋게 하려고 한다면 그럼 좋습니다.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에게 준다 해도 공짜로 줄 수 없으며 이 우주에 또 한 가지 이치가 있는 것이라 당신은 남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이 병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에게 덜을 주는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병이 있으면서도 또 남에게 병을 봐주고 있습니다. 병을 봐주고는 그 자신이 집에 가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한번 괴로움에 며칠씩 걸리는데 이러한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큰 병을 봐주고 남에게 몇 사람 봐준 다음 그는 남을 대신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득이양양해하며 나는 암 환자 몇몇을 고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남을 대신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근기가 비교적 좋은데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당신은 바로 당신의 더로 근기로 남의 병을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근기가 괜찮기에 몇 사람을 보았는데도 당신 신체가 나빠지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업력은 이미 아주 많이 증가되었고 당신의 더를 이미 남에게 많이 준 것으로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 기공사들은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공사가 아니며 수련을 거치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공을 얻은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좀 주는데 왜 당신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바로 그가 당신에게 정보를 좀 주고 에너지를 좀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오히려 소모되는 것으로 모조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게끔 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당신에게 에너지를 좀 줍니다. 당신이 나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하자마자 낫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병을 당신이 잘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치료만 되면 당신은 망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당신은 단번에 환희심이 일어나 기뻐합니다. 야,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구나. 이렇게 큰 병도 나는 다 치료해 주었구나. 다른 사람은 또 당신을 기공사라고 부르려 하는데 흐뭇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집착심이 강렬하게 올라오는데 제거하기도 힘듭니다. 남이 당신을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도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당신에게 투철히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가령 이 사람이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어서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다 해도 이 마음이 일어나면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그로 하여금 내려놓도록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수련할 수 없으며 이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온몸에 병을 초래하고 온몸에 업을 초래한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의 마음 역시 그것에 의해 나쁘게 된 것으로서 이렇듯 큰 집착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어서 수련할 수 있었는데 역시 끝장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대면적으로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만든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역시 며칠 가지 못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이런 것이 이렇게 파괴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룬궁, 우리 파룬다파 수련 제자들은 누구도 무슨 공을 내보내고 기를 내보내 병을 치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수련이란 이런 형식으로 병을 치료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공으로 병을 치료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신 몸에 넣어준 이런 것들을 당신이 그런 병기와 업력을 얻어와서 나쁘게 만들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치료한다면 나의 법신은 그것을 회수해가며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성 문제이며 수련하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진정하게 순수하고도 깨끗하게 자신의 수련에 올라가는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당신이 진정하게 순수하고도 깨끗하게 자신의 수련에 올라가는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병을 본다면 당신이 스젠파에서 수련할 때 그 병은 굉장히 큰 것으로 당신의 그 공능으로는 도저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설사 당신 자신이 공능이 나왔다 할지라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일 다 치료할 수 있다면 그 기공사는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왜 치료하지 못하는가. 많은 병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병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누적된 것으로서 아주 복잡하며 당신은 그것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또 당신의 쉽사리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하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일파조라는 것을 말했으며 또 무슨 점열, 안마를 말하고 또 무슨 기를 내보내고 배출하고 배설하며 보충한다는 등등의 이런 일들을 말했는데 이 수법이야말로 아주 많습니다. 무슨 광조대법이요, 무슨 정기침, 무슨 기침요법이요 하는데 다루는 명사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무슨 의료기공학습반을 열어 당신에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수법을 가르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짓으로서 도처에서 병을 치료하는 무슨 무슨 수법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속이는 짓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 병을 보매 어디 무슨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한번 보기만 하면 곧 공이 나가게 됩니다. 신체의 어느 한 규, 도가에서는 규라고 말하는데 즉 혈위인데 어떤 규이든 모두 공능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는 온몸의 그 어떤 땀구멍이든 모두 공을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무슨 수법을 쓴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런 공능이 없다면 당신은 병을 도저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파조를 말해봅시다. 만일 당신이 이런 공능이 없다면 그것은 서폰대법이라 하는데 만일 이런 공능이 없다면 당신이 가서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병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에 어떤 것이 붙어있는 것으로 크고 작은 것이 다 있으며 다른 하나는 널리 흩어진 병독이나 병균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공간 속에서는 바로 업력이 직접 조성한 병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입니다. 바로 뒤에 어떤 것이 있어서 남에게서 그것을 떼어버린다고 합시다. 어디가 아프다든가 종양이 생겼다든가 여아여아하게 이 병을 떼어버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잡아보도록 하라. 당신이 3일이고 열흘이면 기공사가 되어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손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을 때는 아마 별일이 없고 무슨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그것을 만지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은 그 공간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에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마구 휘젓고 있어 라며 참으로 가소롭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건드렸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이 손은 즉시 상하게 되어 못쓰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불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의학상의 어떤 병은 신체 검사만으로는 그 어떠한 연부조직, 세포, 신경에 아무런 손상도 없으나 그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며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어떤 손상도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의 다른 공간에 진짜 신체가 상한 것이며 그것은 진짜로 상한 것으로 곧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닦는 일이란 이렇듯 엄숙한 것인데 그가 상상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몇십 원을 주고서 배워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며 이것은 속인의 칭찬면을 벗어난 것으로서 속인처럼 돈을 좀 쓰거나 공력을 좀 들여 배워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니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신승을 제고해야 하며 진정하게 수련하여 우주의 특성에 동화되어야만 비로소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고 당신의 공능은 비로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이 공능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도 아주 약삭빠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로 알게 된다면 순식간에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공간에서 당신은 그것들을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의념을 움직여 그것을 잡고자 할 때 당신의 공능은 이미 나가서 단번에 그것을 거기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서 잡습니다. 연공하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신체가 있는데 당신은 보완하지 못합니다. 이 손이 비록 신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손은 벌써 신체에 들어갔으며 두 손을 휘두를 때 한 대로 합쳐져 손 안에 잡아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든지를 막론하고 손에 잡아준 다음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 열에 부처가 사발을 들어 손오공에 씌우기만 하면 손오공은 단번에 자그마하게 변해 그 사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능은 바로 이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손에 잡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모두 아주 작게 변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이 없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므로 당신이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손으로 어떻게 잡으라고 알려주었다고 해서 잡아오게 되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할 때는 그래도 괜찮으나 일단 병을 치료해 주어 낫게 되면 이 집착심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면 더욱 끔찍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한두 사람을 치료해 아마 나았겠지만 그 뒤로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그에게 준 고만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가 다시 병을 치료한다면 더 이상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이전에 병을 고쳤던 것을 알고 있기에 왜 고칠 수 없을까 하며 이 강렬한 집착심이 그로하여금 또 치료를 하게끔 합니다. 기어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렇다면 부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치료하지 못하면 나에게 공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치료해 줄 테다. 나에게 공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해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올라붙습니다. 모두 사람의 집착심이 조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파룬궁제자가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당신이 스젠파 수련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당신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불체 수련에 속하기에 또한 추스젠파 수련이라 당신은 무엇이나 달고 있는 만큼 당신은 자신의 재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그때 당신더러 치료하라고 해도 당신은 치료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함부로 남에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함부로 남에게 해주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속이는 모두 업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보기에 당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만일 당신의 역사를 들춰본다면 당신은 이전에 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가증스럽지 않은가? 그럼 이런 일을 마땅히 갚아야 하는가, 갚지 말아야 하는가? 오, 당신은 함부로 남을 해쳐도 되고 내가 단번에 당신의 병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남을 해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하게 거기까지 수련되었을 때 당신은 그 병을 함부로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몇 해 전에 기공사들이 많은 병을 고쳤고 많은 일을 했는가? 전반 천상의 변화는 또 한 가지 상태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극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기공의 고조를 일으키고 이런 천상에 순응하기 위해 많고도 많은 대각자들이 내려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일부 기공사도 나왔고 또 일부 근기가 괜찮은 사람도 나왔는데 내가 말했듯이 반수하는 사람이나 차공하는 사람들처럼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업을 없애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은 특수한 역사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병치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장래에 당신이 치료할 수 있을 때는 우리 또한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그때가 되면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정하게 업을 없앨 수 있는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정하게 공이 있으며 자신이 진정하게 그런 것을 수련해냈을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아마 알고 있는데 스승님께서도 병을 치료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애초에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공을 인식하게 하고 국가적인 대형 기공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나도 비교적 괜찮은 제자를 거느리고 병을 치료하는 자문 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기공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더러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더러 진정하게 수련하며 승화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 당신 자신은 병이 없어질 것이며 진정하게 신체를 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어둠과 이름에 관한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득과 실, 이 문제를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종교 중에서 말한 것을 생각하고 연상하는데 이 실이란 바로 시주로서 좋은 일을 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며 득이란 바로 정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중에서 말한 이 실의 함의에서부터 본다면 그가 말한 것이 너무 작다고 나는 말합니다. 시주는 단지 수련 중에 한 가지 마음일 뿐입니다. 사람은 각종 마음이 있는 것으로 탐욕, 욕망, 환희심, 집착심, 과시심, 쟁투심 어쨌든 그야말로 많습니다. 당신이 시주할 수 있음은 재물에 대해 혹은 돈에 대해 좀 담담하게 보는 것으로 이것은 단지 한 방면이며 한 방면에서의 마음일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실은 광의적인 것으로 속임 중에 일체 집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번에 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당신은 천천히 수련할 수 있으며 천천히 하면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위로 승화될 때 당신은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건 역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해서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스승님께서 천천히 도달하라고 알려주셨으니 우린 천천히 하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요구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지만 이것은 그런 작은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시주를 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말하는데 지금 거의 직업적으로 동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동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룹을 이루어 동량합니다. 어느 곳이 관광 명소면 어디로 가며 번화한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데 모두 무리를 짓고 심지어는 패거리를 이루거나 집단을 결성하고 두목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지는 당신보다 버는 돈이 더 많으며 시주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이름으로 표면 형식상의 요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물론 진정하게 곤란한 사람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이름이란 광의적인 것으로 속인의 각종 좋지 못한 마음이나 좋지 못한 욕망을 잃는 이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속인에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사실 당신이 다투고 싸워서 얻었다 해도 당신은 업을 빚는 것이 아닌가. 이 업이란 그것은 일종 흑색물질이고 덜한 일종 희고도 흰 백색물질로서 그것과 덜은 한 마당 중에 존재합니다. 이 업력 이것이 우리 속인의 물질 공간 중에 반영되어 오게 되면 그것을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그런 유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서는 시커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업력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역시 모두 영체이며 또 모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업에 관한 문제를 말하게 된 김에 나는 더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더와 마찬가지로 모두 아래로 누적되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전에 가져왔거나 또는 전반생에 조성된 것이며 또 한 가지 상황은 바로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이런 것이 누적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업을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며 그 각자도 두려워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몸에 업이 있다면 그가 곧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그가 곧 고생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사람들은 종교 중의 말에 따른다면 생생세세 이미 아주 많은 업을 쌓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말로 말한다면 사람은 업이 구르고 굴러서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인 만큼 사람의 업은 모두 대단히 강하다고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아직도 불성이 좀 있으며 아직도 착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업력은 대단히 큽니다. 업력이 대단히 큰 만큼 아래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연공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한동안 연마했는데 나는 왜 또 병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는 늘 자신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며 늘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연공을 함에 있어서 어디 고생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또한 신체가 고달픈 것만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을 건드리거나 누구와 모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모두 업력이 조성한 것입니다. 업력이 없다면 당신은 어떠한 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로 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불편함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업이 많게 되면 아래로 없애버려야 하는데 만일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한다면 곧 아래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속인도 역시 없애고 있으나 그는 없앤다 하지 않고 갚는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는 업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 연공인은 소업이라고 하며 자신을 제고하고 자신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괴롭기만 하면 그만두려 합니다. 당신은 생각해보지 않는가? 당신은 신체가 괴롭다고 해서 그만두려 하는데 그럼 어디 그런 일이 있는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고도 편안하게 공이 자라오르고 혹은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척 눕기만 하면 공이 자라는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강고한 수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당신이 진정하게 자신을 제고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는 것 외에 마음고생도 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연공을 좀 더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신체는 일부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이 조성한 업을 당신이 갚지 않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간다면 어찌 될 말인가? 그건 무슨 이치인가? 당신이 수련하려고 한다 해서 무엇이나 다 가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당신은 모두 깨끗하게 갚아야만 비로소 수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많은 이 업력을 없애줌으로써 당신이 위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증합니다. 하지만 또 역시 일부분을 남겨 당신 스스로 넘기도록 하며 각계 층차 중에 배치해놓음으로써 당신은 일부 만안에 부딪히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다든가 혹은 일부 만안에 부딪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모두 병으로 간주한다면 당신은 수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신체적으로 좀 괴로운 것은 넘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며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안 되겠다면서 피를 몇 모금 토하고는 겁이 나서 야단이며 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내가 말한다면 당신의 우성은 좋지 못합니다. 나도 당신대로 반드시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연공인이 아니며 당신이 이 한 점을 해내지 못한다면 곧 병원에 가도록 하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연공인이라면 그는 병이 없습니다. 전반 수련 과정 중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에게는 모두 고험이며 또 근본상에서 당신에 대해 고험이 있는 것으로 당신이 대단히 잘 수련되었다고 해서 이 방면에 고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당신이 마지막 수련될 때까지 줄곧 당신을 고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괴롭기만 하면 병원에 가서 병치료를 받으며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 바늘을 몇 개나 구부려 놓고서도 찌르지 못하자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아이코 나는 연공인인데 맞지 않겠다 하면서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말하는데 특히 일부 노년 부녀자들은 관건적인 시기가 되기만 하면 곧 안 됩니다. 아이쿠, 나는 목숨이 중한데 나는 안 되겠구나. 무슨 이런 공이고 저런 공이고 볼 게 있나. 나는 내 목숨이나 살리고 볼 일이다라고 하며 그녀는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연공했으니까 말이지 만일 당신이 연공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황천객이 되었을 것인데 당신이 무슨 목숨을 지킨단 말입니까? 많은 노인분들, 그 연장해온 당신의 생명은 당신대로 수련하라고 준 것이지 당신대로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연구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동북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 아주 괜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배치해 주었는데 좀 맹렬하게 배치해 그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업을 없애고 그로 하여금 빨리 깨달으며 되도록 빨리 재고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하루 연공이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곤두박질 쳐서 길가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했더니 뇌혈전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뇌혈전이라고 알려주자 그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바로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걸을 수도 있었는데 단지 다리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고 머리가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서 뇌혈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들은 어이쿠 이 공은 좋지 않구만 파룬궁을 연마해서 뇌혈전에 걸렸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뇌혈전이라면 당신이 이렇게 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아주 많이 없애주었습니다. 당신의 이 일생에 뇌혈전을 얻게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연공하지 않았고 당신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당신 그 한 번의 곤두박질로 무슨 모양이 되었을지 모르며 당신은 한평생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에게 이런 정도로 업을 없애주었는데도 그 자신은 아직도 연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깨닫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 연공은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라든가 입정 중에서라든가 모두 일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위로 수련하는데 무척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한층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오고 한층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떨어져 내려오므로 마지막에는 몇 사람 남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보건대 4, 5천 명 되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지만 나 역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수련에 올라올 것인가 하지만 나는 또 낙관적이기도 합니다. 왜 낙관적이라고 하는가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수련에 올라온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절대 다수는 모두 장래에 좋은 사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 당신에게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업력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에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모순이 생길 때 또 여기서 표현됩니다. 그 업력 역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가면 어디에 곧 모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누가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든가 거리에 가는데 누가 당신을 흘겨본다든가 누가 당신을 한번 툭 친다든가 당신을 발로 한번 찬다든가 혹은 누가 당신을 욕한다든가 그 판매원이 당신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든가 어쨌든 어떠한 일이나 다 생길 수 있으며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좀 확실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 국내의 일부 수련생들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대다수는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석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금전과 권력을 쟁탈하는 장소로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합니다. 서로 간에 아귀다툼을 한다든가 파리다갈이만한 조그만 이익을 위해 심지어 조그만 직위를 위해 다투고 싸우는데 내가 말한다면 이런 사람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는 이런 일을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한 영공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속인 중에서 아주 잘 다투고 싸우는 사람에 대해 아주 약은 사람에 대해 그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들며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며 꿈을 꾸어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며 온몸을 병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를 보십시오. 그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그를 따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영공인으로서 더욱이 이렇게 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마 어느 날 당신이 근무 장소에 들어섰는데 당신의 사무실이라든가 혹은 당신의 이 작업 현장이라든가 당신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당신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당신의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알려주기를 누구누구가 당신을 험담하고 당신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는데 야 참 듣기가 거북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시 화가 나서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상사마저도 그 말을 믿고 당신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만일 속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헐뜯는데 나도 그를 혼내줄 테다 하며 되돌아 그를 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당신은 곧 속인임의 영공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영공인으로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모순은 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모순에 부딪혔을 경우 우리는 속인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런 일을 담담하고도 담담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또 그와 마찬가지로 맞받아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그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당신은 또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화를 냈다면 당신은 참지 못한 것으로 사람이 화를 낸 다음에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예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영공인으로서 당신은 마땅히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또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당신은 또 마음속으로부터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아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날 이처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도 나는 되돌아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화를 내지 말고 또 그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니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도 안 되고 또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니 이건 아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약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다면 수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복잡하고 모순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당신에게 공이 자라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는가? 당신은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이 모순 중에서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을 날조했고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을 만들었으며 당신의 이득을 얼마만큼 부당하게 차지했다면 그는 당신에게 얼마나 큰 덜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그가 당신에게 보상해준 것이 아닌가? 반대로 당신 자신은 감당하는 쪽에 속합니다. 비록 당신이 마음에 두지 않았을지라도 남들은 이 이치를 보고 있으며 당신의 이른 쪽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얼마나 크게 감당했다면 당신 자신의 염려, 흑색 물질은 또 백색 물질로 전화되어 더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나는 바로 당신의 이 흑색 물질이 당신에게 조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로 전화되게 됩니다. 당신은 일거양득이라 두 몫의 덜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 모순 중에서 다른 사람과 견식을 같이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참아냈기에 당신의 신심이 제고된 것이 아닌가? 당신의 신심이 제고된 것으로 우리는 신심이 얼마나 높으면 공도 얼마나 높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공은 시시각각 자라며 당신의 신심이 제고되는 대로 그 공은 곧 자랍니다. 그럼 당신의 신심이 제고되었다면 당신의 공도 자라 올라온 것이 아닌가? 당신은 일거삼득이라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겠는가? 당신은 그래 그 사람에게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층 차에 도달한 다음에 보면 속인 중의 이치는 전부 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속인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당신의 그가 권세를 다투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심한가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며 그것은 가장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이러한 사람만이 가장 약습니다. 우리 속인 사회 중에서 연세가 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양과 함양을 강구하며 속인과 일반 견식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누구도 당신을 악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일과 기타 방면에서 모두 잘하며 아주 괜찮게 완성했다면 누구도 당신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이 사람이 아주 좋고 자태가 정말로 높으며 아주 함양이 있고 아주 수양이 있다고만 말할 것입니다. 속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도덕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당신의 신심은 아주 높은 것으로 당신이 수련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 말한다면 그는 실질적으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덜을 모두 남에게 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속인은 모두 이렇게 보고 있으며 사람마다 아마 속인이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이 대단하고 만만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초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더욱 높은 칭찬을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순은 그것이 단지 당신의 근무 환경 중에서만 체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당신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데 당신은 무슨 일에 부딪힐 수 있고 누가 길을 가면서 당신을 한번 미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누가 당신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하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채워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일부 해외 수련생과 이런 한 가지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 수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련생들더러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포기하고 가난해지며 사람마다 가난뱅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더러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문 수련에는 강문 수련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가 말한 것은 바로 이렇게 수련한 것이며 그의 그 한문은 바로 이렇게 수련했습니다. 그 서방 종교는 어떤 것은 당신이 오로지 참회하고 믿으며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곧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속인 중에서 속인의 일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모두가 우주의 이 전산론의 큰 이치 중에서 그의 이 한문의 것을 깨달았고 모두 전반 이치를 똑똑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유한 사람이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 수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전혀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된 영문인가? 바로 당신의 이 칭차에서 당신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데 그야말로 구두쇠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높은 벼슬과 후한 녹봉을 그야말로 그 벼슬, 그 관직을 그의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벼슬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며 벼슬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든지 막론하고 내가 생각하건대 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대법은 대다수 사람이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해야 하기에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업종이나 다 있으며 뭘 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장래에 갈수록 더욱 널리 전해질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다 파룬공을 배울 때 사람마다 모두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가 되고 승려가 아닌 승려가 되어 누구도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없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풀을 먹고자 해도 한 줌도 먹을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당신의 노동은 사회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크게 한다면 버는 것도 더 많은 것이라 그것은 속인 사회의 노동량에 따라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 것으로서 이 이치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많이 지불하고 당신이 크게 한다면 그는 아마 얻는 것도 많을 것인즉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벼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한 칭차의 사람은 부동한 칭차의 모순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그들 칭차의 모순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 사이의 모순이 있으며 장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 그들 역시 그들의 동등한 칭차에서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벼슬, 크고 작은 벼슬은 그의 칭차 중에서 모두 그의 부동한 칭차 중의 모순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권세 다툼을 하고 있으며 명예라든가 이익을 위해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한 칭차에는 부동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당신의 이 칭차 중에서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라며 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곧 영공인의 표준에 부합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이치입니다. 형식상에서 반드시 당신더러 무엇을 잃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이 진정하게 제고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승화되어 올라올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차리든 당신이 실체가 없든 당신이 장사를 하게 되어 이 물건을 여기에 가져오고 이 물건을 이 지역에 가져다 판다면 역시 이 지역의 경제를 번영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쪽의 제품도 재고가 될 필요 없이 팔릴 것이 아닌가. 물론 내가 말한 것은 이런 뜻일 따름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일들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신이 많이 했고 잘했다면 당신은 자연히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돈의 목숨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며 그것을 담담하게 여겨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득과실, 이 염력 문제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방금 말했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이 방면에서 신체로는 고생을 겪고 마음으로는 시달림을 받으며 당신 신체에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당신이 연공하는데 고만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체현되어 나오며 고달플 것인지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로 고생을 겪는 한 방면이고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 마음이 속인의 마음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튼 나 이 사람은 당신이 나를 좋다고 말해도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나를 나쁘다고 말해도 나 역시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모두 담담하게 봅니다. 물론 당신은 나의 이 칭찬을 수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높은 곳일수록 쓸쓸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이 칭찬에 이르면 나와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남은 알아듣지 못하고 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상에 무슨 가라오케라든가 춤을 춘다든가 무슨 디스코라든지 나는 이 영화마저도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다 아주 담담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미각에 대해서도 남들이 이 요리가 대단히 맛있다고 여기지만 나 역시 그 맛이 나지 않으며 나 또한 그것이 맛있고 맛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 것도 좋아하지 않고 시큼한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어쨌든 남이 좋아하는 것, 집착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다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감수가 있으며 나에게는 나의 이 칭찬 중에서의 낙이 있습니다. 이 마음고생을 함은 또 사회와 가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반영됨이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가정생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겠는데 여러분은 아마 과거에 모두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기공을 연마했는데 그가 기공을 연마하기만 하면 그의 남편 또는 아내가 화를 냅니다. 그가 만일 기공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부부간에는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공을 연마하기만 하면 그녀의 남편 또는 그의 아내가 상대방에게 분풀이를 하며 싸우는데 두 사람은 다투게 됩니다. 그 역시 왜 그런지를 모르며 왜 기공만 연마하며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공 연마 때문에 부부가 이혼까지 한다고 야단일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있죠. 무엇 때문인가? 많은 사람은 사상 중에서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며 어쨌든 한 가지 이상하다는 것에 가로막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공을 포함해 이런 것은 수련이기에 비록 그가 가장 낮은 칭찬의 것을 수련할지라도 그는 필경 초상적인 것으로서 그렇다면 그 초상적인 것은 한 가지 초상적인 이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체조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며 당신이 체조를 한다면 당신의 남편이라든가 당신의 아내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공을 연마하면 그는 화를 내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릅니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즉 모두 업력이 조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연공장에서 연마를 괜찮게 했습니다. 연공, 기공을 연마하면 신체를 개변시키고 신체를 정화시키며 일부 병을 제거하기 때문에 당신은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의 업력을 아래로 없애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공법은 진정한 정전 공법이라면 낮은 층차에서 기를 연마하는 동시에 또 일부 기초를 닦게 됩니다. 무슨 통혈이라든가 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안정설로 체액 연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를 연마하는 그 층차에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러한 것을 형성하게 되면 모두 초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곧 업을 없애야 하며 당신의 신생을 재고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막 돌아오자마자 그의 남편 또는 아내가 무작정 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이전에 기공을 연마하지 않을 땐 집에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했었고 감히 나에게 이러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공을 연마하니 거꾸로 되었구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 어찌 될 말인가 라고 하며 상대방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자 당신은 오늘 헛되게 연마했고 아무리 잘 연마했다 하더라도 헛되게 연마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당이 되며 마음속에 두지 않고 정말로 화를 내려눌렀다면 당신의 신체는 아마 정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은 아마 기초를 닦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층차에서 수련한다면 당신의 공은 아마 자라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공을 연마하면서 이런 일에 부딪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오직 신싱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집에서도 마땅히 신싱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했습니다. 부모, 형제, 내가 어제 말한 이치는 바로 당신 역시 어느 어떤 사람은 그의 모친이나 그의 자식이 여하여하하다면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는 수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이 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며 당신의 아들, 자녀는 아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든 다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다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진짜 오로지 선천적으로 당신을 낳아준 부모, 당신의 왼손을 낳아준 부모만이 비로소 당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이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신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당신대로 중국인의 전통도 다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도리가 있는데 정을 제외하고 또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마땅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를 성인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당신을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욱 큰 것입니다. 정을 제거해버리면 또 자비가 따라 나옵니다. 그것은 더욱 미묘한 경지이며 더욱 훌륭한 경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공인으로서 되도록 속임과 같지 않음을 강구합니다. 참음을 주장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주장하며 덜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며 일부 모순을 만들지 않고 남과 아귀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수련생들이 학습반에서 나간 다음 모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일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수련반을 꾸리는데 일부 수련생은 아주 괜찮게 했고 신싱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사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모두 아주 잘 지켰습니다. 우린 우선 직장을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오를 때 남과 다투며 싸우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 것이라면 내 것으로 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면 자연히 나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땅히 임금이 올라야 했으므로 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르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을 분배한다든가 자신과 결부된 이익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전에 직장에서 업무를 분배한다든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고른다든지 무슨 일이든 다 있었습니다. 파룬궁을 배운 후에는 모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무안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 수련생 몇 명이 무안의 수련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어느 한 공장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몇몇 수련생입니다. 공을 배운 후부터 돌아가서 이 몇 사람이 일을 하는데 본래 이 공장은 현재 이 공장은 정신적 면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불안정합니다. 흔히 국영기업은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다방면에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은 더욱 좋지 못합니다. 이 몇몇 수련생이 돌아간 다음 연공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을 가르쳤으며 동시에 일찍 공장에 나오고 늦게 돌아가며 근면하게 일을 했습니다. 더는 이전과 같지 않고 완전히 딴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전반 공장의 정신적 면모를 모두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 배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흔히 기공에 관심이 있고 기공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은 공장에서 모두 조금 유명하거나 심지어 지명도가 좀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이렇게 하자 남들은 모두 따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공장의 정신적 면모마저 따라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보도소 소장이 그들의 연공 상황을 보러 그들한테 가서 그곳의 상황을 점검하는데 공장장이 직접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신들 이 파룬궁은 어찌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 공장의 정신적 면모가 다 변했습니다. 당신들의 사부님이 언제 오신다면 나도 가서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 공장에서는 차를 파견해 우리 이 소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산동에서 수련반을 꾸릴 때 한 공장이 있었는데 아마 편집 공장이었을 것입니다. 편집 공장이라 무슨 목욕 수건이라든가 타월이라든가 모두 편집 제품이었는데 어쨌든 종업원들은 거리낌 없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으며 집에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또 어느 정도 모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수련생은 공을 배운 다음 돌아가서 솔선수범하여 더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연공을 가르치고 공을 전수하며 신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선도 아래 여러 사람들은 이전에 가져갔던 것을 모두 이 공장으로 되가져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직장에서 생긴 일인데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현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파룬궁 이곳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나는 감히 말합니다. 파룬궁은 정토라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또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모두 우수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간의 불화로 남편은 아내가 눈에 거슬리고 아내도 남편이 눈에 거슬렸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도 모두 괴로워했습니다. 공을 배운 후부터 가정이 화목해지며 사는 것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많은 수련생들은 모두 직접 겪은 감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방면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사례를 더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이 예를 들기 좋아하는데 비교적 전형적인 것입니다. 내가 태원에서 수련반을 열 때 한 50여 세 되는 퇴직한 노부인이 있었는데 남편도 퇴직했고 두 사람 모두 퇴직했는데 파룬궁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이 파룬궁 학습반이 종결되기 하루 이틀 전에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찾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차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끌고 두 사람이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는데 큰 길의 가운데에 왔을 때 당시 큰 길에는 차가 없었는데 길 가운데로 걸어가자마자 멀리서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해 왔습니다. 한 대의 승용차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차에는 백미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 단번에 그녀의 옷을 걸어서 그녀를 10여 미터 끌고 간 다음 팍 하고 단번에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50여 세 되는 사람이 퇴직까지 했는데 10여 미터 끌고 가서 팍 하고 단번에 땅에 넘어뜨리고 그 차는 거의 20미터나 더 달려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흔히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란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뛰어내리자마자 당신은 왜 길을 다니며 살피지 않는가라고 나무랐습니다. 길을 다니며 살피지도 않는가라고 말을 하다니요. 당신은 빨리 그 사람이 어찌 다쳤는가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와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에 탔던 옆 사람은 잘 알고 있었는데 빨리 병원으로 모시라. 어찌 되었는지 빨리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도 알아차리고 다가와 좋은 말을 합니다. 저 할머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갑시다. 우리 수련생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수련생은 땅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가보세요. 결국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몸에 먼지를 툭툭 털고 남편을 이끌고 학습반에 참가하러 갔습니다. 와서는 나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나는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수련생은 신싱이 확실히 아주 높게 제고되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 할머니도 말하기를 내가 만약 파룬궁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파룬궁 제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자동차에 부딪히지 않는가? 나는 그에게 때를 써서라도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 텐데 하물며 정말로 나를 이렇게 치였는데 말이야. 병원에 가자는데 가자.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어디든 다 잘못되었다. 나는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병원에 간다면 두고 봐라. 나는 입원하고는 나오지도 않을 테다. 많은 사람은 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에 달렸습니다. 이 일념의 차이가 갖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그가 땅에 엎드려 그 땅에서 엎드린 채로 아이고 안 되겠다,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에게 때를 한번 써야겠다고 하며 아이고 안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아마 뼈가 끊어지고 근육이 상했을 것인데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에 달린 것이라 갖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면서 괜찮으니까 당신은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괜찮으니까 당신은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신체를 검사해보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당신은 가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에 10여 미터나 끌려가다가 넘어졌고 그렇게 빠른 차에 그렇게 큰 관성인데도 아무 일이 없었고 옷마저도 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구경꾼마저도 마음속에 불평을 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바보구나. 왜 그에게 때를 쓰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지금 사람은 좋고 나쁨마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 기사가 차를 빨리 문 것이지만 그가 일부러 부딪혔겠습니까? 아마 그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었겠지요. 즉 이러한 일을 말하는데 우리 이 수련생은 신싱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우리 많은 수련생은 심득 체험에서 보도소 총결에서 말했는데 내가 듣기에도 아주 생생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만약 진정한 수련이라면 반드시 법신이 보호해야만 비로소 수련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한 방면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일부 수련생은 많은 위험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했습니다. 모두 아무런 일도 없었고 어떠한 위험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생명 위험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기로 그야말로 사람마다 모두 있을 정도로 많으며 내가 보건대 노수련생마다 다 있습니다. 나는 늘 그 예를 잘 듭니다. 북경에서 우리 어떤 수련생이 자전거를 타고 큰 길을 가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북경에는 고급 승용차도 많은데 그 승용차가 단번에 그녀의 머리를 들이받았는데 퍽하는 소리와 함께 길가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듯 큰 소리가 났으니 이 사람은 부딪혀 죽는 게 아닌가. 머리를 부딪혔으니 그녀는 아직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한쪽 발은 땅을 딛고 한쪽 발은 자전거에 걸친 채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져보니 혹도 생기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으며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가요? 부딪혀 다치지는 않았는지요? 라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련생은 모두 신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차는 부딪혀 그렇게 큰 홈이 패어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어떤 수련생은 역시 북경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학습반이 끝난 뒤여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겨울에 북방에서는 비교적 일찍 잠을 자므로 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빨리 몰았는데 그의 앞에는 멀찍이 지프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지프차가 후진했는데 달리던 것을 멈추고 빠른 속도로 후진했습니다. 그는 이 자전거의 관성으로 앞으로 돌진했으므로 이미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관성이 한 대 부딪혔기에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었고 바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바로 지프차에 막 부딪히려는 그 순간 그는 그야말로 어쩌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닥 힘이 단번에 그의 자전거를 반 미터 멀리 뒤로 잡아당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그 지프차는 다시 반미터 남짓 후진해 자전거 바퀴와 맞닿아 그제야 즉시 급정거했습니다. 당시 그는 역시 두렵지 않았으며 누가 나를 잡아당겨 주었구나, 나는 그에게 감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돌려보니 사람이라고는 없었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은데 또 하나는 장춘에 있는 한 수련생이 집에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십몇 층 높이로 짓기 때문에 메어놓은 그 비계는 모두 철로 된 것이며 세치 굵기의 철관으로서 길이는 4미터나 됩니다. 지금은 모두 이런 철관으로 비계를 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관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와 그의 정수리를 향해 곧장 내리꽂혀왔습니다. 큰 길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멍해졌고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나를 치는가? 그는 누가 자신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 철관도 내려왔는데 그의 이 머리 위를 스치면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땅에 박힌 채 넘어가지도 않았으며 아주 깊게 박혔습니다. 또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큰 파룬이 머리 위에서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만일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정말로 그의 머리에 꽂힌다면 그것은 바로 탕후루를 꿰듯이 단번에 밑바닥까지 꿰 것인즉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큰 관성인가. 또 우리 어느 수련생은 큰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3륜차를 몰았습니다. 이 3륜차를 동북에서는 당나귀를 거꾸로 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바퀴가 두 개 달려 있기에 이렇게 타며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의 뒤에는 지금의 그 방범용 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문 두 개를 뒤에 싣고 가는데 돌을 부리는 트럭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수리를 하면서 기초를 닦느라 돌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돌들이 부려지면서 그 전봇대, 시멘트로 된 전봇대를 넘어뜨리게 됐습니다. 아마 덤프트럭인지 무엇인지 어쨌든 단번에 넘어뜨렸습니다. 마침 그의 머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멘트 전봇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쾅 하고 단번에 넘어지며 머리를 쳤으며 그의 몸을 단번에 이 3륜차의 뒤편으로 쓰러뜨렸고 시멘트 전봇대는 그의 머리와 몸 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도 따라 나섰는데 그의 아내는 끝장났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밑에 깔린 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빨리 나를 끌어내주시오. 사람들은 재빨리 전봇대를 드러냈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조그만 상처도 없을까 하며 아주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상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범용 철문은 짓눌러져 온전한 한 사람의 모양으로 크게 홈이 패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모양으로 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시멘트 전봇대와 방범용 철문 사이에 깔려 한 사람의 모양으로 패어 들어갔으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이상합니다. 다시 말해 어쨌든 그는 이런 일이 나타난 후에 아마 이전에 그가 생명을 해쳤었다든지 어쨌든 이것으로 모두 갚은 셈이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의 큰 난을 넘긴 것입니다. 신식 문제를 말하게 된 김에 나는 이러한 것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수련생은 모두 다 남을 원망하지 않지만 오히려 남들이 겁을 먹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을 보내 그에게 얼마나 되는 돈을 주고자 하며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는 괜찮다면서 당신들은 가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나중에 남들은 또 그를 찾아와서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으며 우리 또한 일전 한 푼도 남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떨어져 내려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공법에서는 무슨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역시 수련이 아닌지라 어쨌든 아귀다툼이요 무슨 일이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하는 파룬궁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으며 극히 개별적이고 아주 적은데 이 역시 모두 마이며 우리 대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련계에는 일부 명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무슨 이 관정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또 많고도 많은 설이 비교적 많으며 특히 도가에서의 호칭은 더욱 많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사실은 모두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만약 그 이치를 애워싸고 말한다면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는 먼저 관정을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관정이라고 하는가? 지금 많은 종교 중에서 또 많은 기공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종교 형식으로 간주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무슨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가? 이 관정의 목적은 신체를 정화하며 제자에게 신체를 정화해주는 것입니다. 관정을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공이 자라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공도 자라게 할 수 없으며 다만 사부가 사부의 힘으로 제자의 신체를 진일보 정화해주는 것이며 부동한 칭차에서 모두 정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화하는가? 관정의 형식은 바로 손바닥을 정수리로 마주 향하고 그 속으로 에너지를 부어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정이란 그 두개골로부터 만일 당신이 자기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은 두개골로부터 주고 전반 신체의 뼈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모두 하얗게 변하고 주고 발바닥까지 모두 하얗게 변하며 뼈마저도 하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체는 고도로 정화됩니다. 관정의 목적은 바로 사람의 신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밀종 중에서 그것은 종교의식이며 또 일종의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불교 중에서 오로지 밀종만이 관정을 말하고 관정을 강구하는데 관정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고 법을 전수할 수 없다고 하며 배웠다 해도 법을 훔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 누구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기공계의 일부 기공사들도 관정을 합니다. 나의 이 한문의 것을 배우면 다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지 못하며 관정을 한 후에는 모두 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데 그가 무슨 세력을 만들려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당신의 돈을 뽑아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다면 내가 오늘 좀 가르쳐 주는데 다음부터 당신은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하며 다음에 내가 오면 당신이 또 와서 배우고 또 나에게 돈을 달라. 오늘 한 세트, 내일 한 세트, 모레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당신의 그 돈을 끌어모으자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 외문사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기공을 하고 관정을 해서 위세가 가장 큰 것. 그 사람은 줄을 선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관정하는데 내가 말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관정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보십시오. 그의 공이 얼마나 높은가를. 너무 낮고 너무도 낮아 내가 말한다면 이 집 높이보다도 높지 못합니다. 그 공이 작기로 가련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에게 관정을 해준다니 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관정을 할 때 그것은 에너지로 내리 누르는 것입니다. 그 공기동은 짧아지게 되며 에너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내가 보건대 열 사람만 보면 끝입니다. 오, 천여 명도 넘는 사람에게 관정하는가? 내가 말한다면 열 사람만 넘으면 공이 없으며 당신이 더 관정하고자 한다면 곧 탈진할 것인데 그것이 진짜 관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짜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머리를 만지는 그런 류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만 관정을 말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모두 관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의 법신이 당신에게 관정해줄 때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또 당신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부가 제자를 거느림에 있어서 보수를 따지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으며 당신이 감사할 필요가 없이 당신에 대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정을 하게 된 후에 어떤 사람은 관정을 할 때 민감한 사람은 한 가닥 뜨거운 흐름이 정수리로부터 아래로 내리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갈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잠을 잘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형식을 말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말하겠습니다. 이 현관이란 무엇을 현관이라고 하는가? 이 현관은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현관 일규라고 하며 또 현관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엇이 현관인가? 말하고 말하던데 그 단경, 도장, 성명규지 중에 모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현관인가? 현관은 어떤 형태이며 뭘 하는 데 쓰는가? 이에 대해서 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 진정한 것은 책에 써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누가 이 단경, 도장, 성명규지, 황제내경을 붙들고 수련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수련해내지 못하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론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현관인가를 말하겠습니다. 이 현관을 우리는 그것의 가장 시초부터 말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문에서 수련할 때 사부는 그에게 많고도 많은 것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전 그 부위에는 일체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단전을 말하게 되어 우리는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명사적인 문제, 인식 문제를 시정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는 이런 설을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는 설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착오적인 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단전은 오로지 아랫배 부위에 있으며 아랫배 이하 서해부 회음 위에 육체 속, 다시 말해 당신의 아랫배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단전입니다. 자체로 갖고 있지 않은 일체의 공능은 모두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자체로 생겨야 하는 생명체와 순류의 것들이 모두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오로지 이러한 한때기 전일 뿐입니다.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는 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왜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고 여기는가? 그는 또 무슨 상단전, 하단전의 설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의념을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단이 맺힐 수 있고 시간이 오래되어 의념이 거기에 있게 되면 단이 맺힐 수 있다고 여깁니다. 당신은 단지 이 생각이 있을 뿐이고 그 사부가 당신을 도와 단이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이 있으나 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으로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단지 상단, 중단이라고 당신이 부른다면 내 생각이 괜찮으며 그래도 말이 됩니다. 또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는 한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신은 단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으나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의념을 거기에 집중해 당신이 단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곳에 단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전은 단지 한 떼기만 있는 것으로 바로 아랫배 부위에 이 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상단전, 하단전이란 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단전, 오직 단전이라는 설만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곳입니다. 일체의 것들이 모두 여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단전이란, 우리가 말하는 이 단전이란, 사람이 스젠파 수련 중에서 수련이 중층 이상 이르렀을 때 신체가 이미 무척 순수하고 깨끗해졌을 때 바로 당신의 이 단전으로부터 한 생명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체를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왼선이라는 원이며 1원, 2원이라는 원입니다. 영이란 영아라는 영입니다. 원형, 그는 영아가 아닙니다. 그는 영해가 아니며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에서 말하는 금강불괴지체란 역시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형이란 도가의 호칭입니다. 실제상 우리는 그를 불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고에너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며 바로 장래의 신체입니다. 우리는 번티의 전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신체와 그 신체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신체가 없다면 당신이 그쪽에서 건너오지만 나타나지 못하며 이 공간으로 건너왔어도 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 신체가 있어야만 속인 중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물질로 전화된 것으로 그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며 저쪽의 그 원형의 신체와 또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수련합니다. 원형도 수련하고 번티도 전화시키는데 장래에는 한 대로 합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원형은 아주 작을 때 그는 생기게 됩니다. 그 천목의 물체를 볼 때 눈을 피해보기 때문에 그 눈은 사람을 제한시키지만 그것은 사람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시적인 상태에서의 물체를 볼 수 있는데 아주 작고 아주 작아 마치 깨알과 같고 바늘 끝과도 같을 때 그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탁구공만한 크기로 자랐을 때 그 전반 신체의 사지며 오관이며 내장 무엇이든 다 생기며 이미 또렷한 것으로 아주 완벽합니다. 그가 나올 때는 모두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연공할 때의 자세와 같은 것으로 가부좌를 하고 나옵니다. 형상은 당신과 똑같으며 단지 당신의 유년기 형상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점차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가 끊임없이 자람에 따라 그가 앉아있는 자리 아래에 그 연꽃이 생기게 됩니다. 한잎 한잎에 연꽃이 생깁니다. 그가 5치, 대여섯치 정도로 자랐을 때 5치, 네다섯치, 대여섯치 이뤄야 할 때 이 연꽃잎은 한층의 연화자를 형성하는데 그럼 그는 거기에서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토를 수련하는 사람은 신체를 갖지 않으며 또 이러한 것을 수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명상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부를 외우는 것을 강구하는데 때가 되면 그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남들은 그에게 하나의 불체를 연화해주며 하나의 불체를 연화해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이쪽에서 연불만 하면 저쪽에서는 연꽃이 자란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동적입니다. 자신이 여기서 연마하고 수련할 때 자신의 일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꽃은 바로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랄수록 커지고 자랄수록 더욱 커집니다. 탁구공만한 크기로 되었을 때 그의 옆에서 또 하나의 공 모양, 그와 똑같은 크기의 그런 하나의 공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은 오히려 투명하며 아주 얇고 아주 얇습니다. 마치 그 흰 기구와도 같고 마치 유백색의 기구와도 같은데 투명하다고 말하자니 또 투명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러하며 이런 것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지만 한 층의 연화자로 자랐을 때 이 공은 자리를 떠나게 되며 단전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현관이라고 합니다. 이 현관 2위, 자리를 떠난 후 그것은 아주 느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데 아주 느립니다. 하지만 매일 그것이 이동하며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전중열까지 올라왔을 때 즉 바로 앞가슴 이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장이며 많은 정수적인 것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곳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러한 것도 한 세트의 것으로 형성하고자 하며 똑같은 것을 형성해 이 현관 속을 충실하게 하고 현관 속에서도 충실히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어느 한 기간 고정해 있다가 모두 충실하게 되면 그것은 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느리게 위로 올라갑니다. 목이 있는 이곳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은 아주 숨이 막히는 감을 느끼며 머리가 아주 부풀어나고 매우 갑갑한 감을 느끼는데 마치 목을 옥죄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단번에 정수리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면 목이 갑갑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머리는 부풀어나는 감을 느끼며 팽팽합니다. 그때 그것은 당신의 머리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니와는 머리에 있고 많은 뇌의 정화라든가 대뇌라든가 전반 기구가 모두 정수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당신의 대뇌 속의 구조를 완벽하게 한몫 형성해 현관 속을 충실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현관은 우리 이 천목의 이 한갈래 통로를 따라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갈 때의 그 기분은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통로 속이 부풀어 터지는 것 같고 당신의 아비마도 크게 부풀어 오를 것이며 메스꺼워 버티기가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이 밀고 나왔을 때 단번에 당신의 아비마 이 부위에 걸려있는데 이것을 현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걸려있는데 또 현관 설위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관 일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상 현관은 일규가 아닙니다. 이 현관 서리는 쏘아나오게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체는 바로 이 부위에서 즉 인체의 백맥이 합류되는 곳이 바로 여기이므로 당신 신체의 모든 맥, 백맥은 모두 현관을 거쳐 한 바퀴 돌아나가야 하고 모두 현관을 지나야 합니다. 물론 불가는 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가에서는 불위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당신 한평생은 헛되게 수련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인데 당신에게 위치가 없다면 당신은 무엇이나 다 헛되게 수련한 것으로 수련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히 관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나는 왜 이렇게 관건적인가를 말하겠습니다. 이 현관, 그것은 쏘아나온 후에 백맥이 합류해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한 바퀴 돌고는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신체의 백맥이란 이런 것을 형성하려고 하며 그 속에서 이런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형성된 후에 그것은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데 현관 환위라 그것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매우 견디기 어렵습니다. 들어간 후에 그것은 당신의 뒤통수 부위로부터 다시금 밀고 나와 옥침이라는 곳에서 쏘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잠을 자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더 아래로 내려가 명문으로부터 또 쏘아 나오는데 명문으로부터 쏘아져 나옵니다. 명문 이 부위 역시 상당히 관건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명문을 철문, 강철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많고도 많은 사람이 연화해내는 공능을 모두 이 속에 잠궈두어 수련된 것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가? 몽땅 당신에게 잠궈두었으며 그 속에 모두 잠궈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람 신체의 분자 구조, 원자는 한층이고 양성자, 전자라든가 원자핵이라든가 쿼크, 중성미자 어쨌든 아래로 캐 내려간다면 한층 한층으로 되어 있는데 매 한층마다 모두 문이 있습니다. 문은 얼마나 큰가? 마치 하늘처럼 큽니다. 물론 설법하는 것이라 당신 자신의 전방 공간장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신체에 체현되는 것은 마치 하나의 혈류와도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연단하는 주요 목적은 마지막에 이 문을 폭발해 여는 것입니다. 만일 폭발해 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다 석방되어 나오지 못하며 아주 단단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관은 당신의 명문에서 설위하며 그런 다음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 귀위하기 시작하는데 현관 귀위라고 합니다. 현관 귀위할 때 이때의 원형은 그의 원래의 곳에 돌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원형과 한대로 합쳐 원형을 더 씌우는데 원형은 그 속에 앉아있는 것으로 이런 상태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라며 원형 역시 자랍니다. 원형은 자신이 줄곧 자라서 당신의 신체만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체외로 표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만약 당신이 수련 성취되었다면 도가에서는 원형 출세를 말하는데 도가는 일반적으로 이 원형이 7, 8세, 8, 9세로 수련되었을 때 그는 뛰쳐나옵니다. 왼손이 그를 주제하며 그의 재간은 대단히 큽니다. 불가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며 극히 특수한 사람은 원형이 이만큼 크게 자랐을 때 나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련 성취가 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원만되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신체와 한데 합쳐져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김새, 원형이 수련 성취된 후의 생김새는 모두 20세 전후입니다. 여자는 모두 17, 18세의 형상입니다. 그 진정한 각자의 형상은 모두 그토록 젊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그의 형상을 40여 세로 만들고 좀 노숙하게끔 함으로써 사람들이 믿는데 좀 좋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대단히 젊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크게 자랐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절에서 보았지만 특히 옛날 절에서 그린 일부 불상, 바로 옛날 절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릅니다. 그 또한 알지 못합니다. 특히 벽의 벽화를 보면 그려놓은 그 불상은 신체 주위가 모두 하나의 원에 의해 덧씌워져 있습니다. 한 원 안에 앉아 있으며 불상은 모두 원 안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 위에 광환이 아니며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전체가 모두 하나의 시우개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 불상은 모두 이러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이때 이것이 바로 그의 현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더 이상 현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그 자신이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 자신의 세계라 합니다. 이 사람이 수련 성취되었을 때 그가 원형을 갖고 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공으로 수련되었든지를 막론하고 그것이 이 속에서는 단지 한 세트의 설비를 형성했고 이러한 것을 형성했으나 아직 에너지가 없어 그것을 충실시키지 못하므로 이건 아직 안 되며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하게 세간에서 수련할 때 사람은 무척 큰 고생을 겪으며 무척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갈 때 당신이 수련 성취되었을 때 당신은 다만 당신의 10분의 2의 공을 갖고 가서 돌을 얻습니다. 그럼 그 10분의 8의 공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 신싱의 표준과 함께 그것을 꺾어서 당신의 그 작은 세계를 충실시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현관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작은 세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충실시키는데 이때 그것은 에너지에 충실이 있게 된 후 그는 무엇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도록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 속에 앉아서 손을 내밀면 곧 옵니다. 남들이 부처님은 유유자적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고 놀고 싶으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먹으려면 무엇이 있는데 어떻게 향수하려면 무엇이나 다 있는지 손을 내밀면 바로 옵니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일생의 간관 수련을 거쳤고 무수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 그 칭찬의 재고를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실시켜 바꾸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위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갖고자 해도 무엇이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수련 성취할 수 없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도를 얻는 것은 단지 10분의 2이며 남은 10분의 2의 공으로 도를 얻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속박이 없으며 그는 신통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우리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